북한 우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뉴스 전망대 전태우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국가 간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양주재 외신 기자가 북한 내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국경을 강하게 통제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주간 세계 소식과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사망자와 확진자가 속출하며 확산 추세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1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의 누적 확진자는 9,692명, 사망자는 21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1,982명, 사망자는 43명 늘어난 겁니다. 일일 사망자는 지난 20일 위건이가 공식으로 통계를 발표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30일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의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 사례가 98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도이칠란드, 일본, 웬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AP통신이 북한 보건성 인사를 인용해 북한의 대응 상황을 전했습니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김동건 북한 보건성 국장은 AP TV에 이번 바이러스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방역본부가 국경과 항만, 공항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 관계자들도 의심 환자를 찾거나 격리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평양 거리의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평양 병원의 의료진들은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감염자가 나온 다른 나라들에 대한 뉴스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도 국경을 강하게 통제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은 29일 위에서 국경을 폐쇄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매일매일 집행 결과를 보고할 정도라며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한 내부 동향을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신우주를 비롯해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의 모든 세관에 보건성 직원들을 파견해 엄격한 출입국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성의 방역 담당자들은 세관에서 입국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등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일단 지금 신의주 단둥간 정기 국제 열차는 제한적으로 다니고 있으나 위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아예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당국은 중국 선박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남포항에도 보건성 직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항구에서는 외국 선박의 선원들을 아예 육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 평화 구상이 지난 28일 발표됐습니다. 평화 구상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오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주간 세계 소식,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이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APR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러한 내용의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중동 평화 구상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번 평화 구상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측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받아들이는 대신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지역인데요. 그동안 이 지역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왔던 양측의 정착촌 주권 인정과 국가 건설 가능성이란 절충안을 제시하며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법이 양측을 다 만족시킬 거라고 말했는데요.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이국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전에 미 행정부가 제시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매우 중요한 수도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 50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개발기금도 제시했는데요. 그는 이를 두고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세계 협상이다면서 지난 70년간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정작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이 반발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평화 구상을 즉각 거부했는데요. 마무드 이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세계의 거래는 안 된다며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좀 그 역사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분쟁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1차 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1차 대전 시기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이기도 한데요. 특히 팔레스타인의 시온산은 이들에겐 국가 건설 상징이었기 때문에 시온산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1930년대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이 증가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유대인 인수자가 팔레스타인 인구의 31%, 유대인이 소유한 땅은 팔레스타인의 5.67%가 됩니다. 1947년 10월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아랍지구 48%와 유대지구 52%로 분할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건국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종교, 인종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공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들의 반발은 조직적으로 변하면서 규모가 커지는데요. 1964년에는 비밀저항 조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결성해 세계 곳곳에서 테러 등으로 대이스라엘 투쟁을 전개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민중봉기 등 폭력 사태와 유혈 사태가 끊기지 않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93년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팔레스타인 자치구 건설에 합의합니다.
네.
1년 뒤 1994년에는 가자 자치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공식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자 팔레스타인 측도 반발하면서 양측은 동예루살렘 주권을 두고 지금도 분쟁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중동평화 구상에 대해 유엔도 다소 비판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중동평화 구상과 관련해 1967년 이전 경계선에 기초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르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국가 해법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총회 결의로 정의돼 왔으며 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요르단과 서안을 점령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곳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여깁니다. 특히 유엔 관련 결의안을 통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에 경계선에 기초한 해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와 국제법, 양자 합의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던 이슬람 국가들 중 이번 중동 평화 구상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아랍권의 분열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친 이스라엘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반응이 아랍 세계 분열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일부 아랍 국가들의 잠정적인 지지 표명은 팔레스타인을 향한 좌절감과 이스라엘과의 협력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팔레스타인을 향해 트럼프의 구상을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계기로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이슬람 정주국으로서 역시 순위파 국가인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후원자였는데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근동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마코프스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일치단결한 공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측에 서 있지만 일부에선 타협 없는 팔레스타인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세계 소식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 체류하던 한국인 367명을 태운 한국 정부 전세기가 31일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민과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약 20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우한 테너공항 이륙 약 2시간여 만에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추가 검역을 받았습니다. 이 검역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임시숙소에서 2주간 격리 수용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즉시 이송됩니다. 한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7번째 확진 환자는 28세 한국인 남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23일 저녁 10시 2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29일부터 발열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뚜렷해져 보건소로 신고했습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검사 결과 30일 저녁 확진돼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31일 발표한 올해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한국과 북한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날 글로벌 파이어파워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도 국가별 국방 지출 예산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440억 달러로 조사 대상 138개국 중 9위입니다. 미국은 7,5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2,37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보다 한참 적은 수준인 16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해 74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상 기업 가치만 최소 35억 달러에 육박해 기업 공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3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다수 증권사에 상장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마치면 어느 정도의 몸값이 책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시장에서는 회사의 예상 시가총액이 최소 3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상장사인 JYP 7억 4천만 달러와 SM 7억 달러, YG 5억 달러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어 북한 날씨입니다. 2월 1일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삼지연 영하 21도, 강계 영하 18도, 청진 영하 7도, 평양 영하 6도, 신의주 개성 영하 5도, 사리원 함흥 영하 4도, 해주 영하 3도, 원산 영하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7도, 해산 영하 4도, 강계 영하 1도, 신의주 3도, 평양 사리원 청진 4도, 해주 6도, 개성 7도, 함흥 원산 9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밭바다에서는 오전에 북풍이 시속 22에서 36km로 불겠고 오후에 북풍이 시속 25에서 40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29에서 43km로 불겠고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25에서 40km로 불겠습니다. 서해 북밭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14에서 29km로 불겠고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22에서 36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22에서 32km로 불겠고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25에서 40km로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2.5m를 일겠고 오후에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3m를 일겠고 오후에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 북밭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를 일겠고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이미비는 698.03원입니다. 끝으로 장선무 논설위원회 논평 들으시겠습니다.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를 높이려면 일한 만큼 줘야 한다. 노동신문은 29일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설을 통해서 정면 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인 경제발전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논설에서 지적한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량시키는 것,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는 것, 마지막으로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고 그것이 경제건설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관리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면 몰라도 국가 경제가 완전히 몰락한 지금 과학기술 발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경제나 근로대중의 생산열의 같은 것으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은 이론상으로만 훌륭할 뿐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고리타분한 계획경제 이론을 또다시 들고 나와서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겠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서 경제건설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재 노동자의 한 달 노임은 3천원, 4천원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가 생산열의를 높여서 자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겠습니까? 논설에서는 오늘의 조건과 환경은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경제관리가 따라서지 못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에 저해를 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인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해결책을 내지 않는 건 결국 북한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노임을 주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굳이 생산열의를 높이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발전 동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한 것만큼 실적에 따라서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우자는 말부터 지킨다면 북한 당국이 그토록 외쳐대는 경제발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전망대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